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0절까지 했죠. 네, 오늘 13장 2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바로 전날 만찬석상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그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라고 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하고만, 자기 사람들에게만 인하우스 톡이라는 거 있죠, 영어에. 가장 측근들하고만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이제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일어나시더니 종의 복장을 하고 노예의 복장을 하고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야기. 자, 바로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섬김, 사랑의 섬김. 그러고 14절 말씀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네? 너희도 서로서로 노예가 되라. 종으로 살아라. 기꺼이. 예. 자, 14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으로 섬기면 뭐가 많이 떨어지니까? 응? 콩고물, 팥고물 많이 떨어져서? 왜 그렇게 하라? 14절에 답이 있어요, 여기. 예,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래.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는 누구 기준으로? 옳은 거의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옳은 일을 어디서 봤을까? 예, 장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셨겠죠. 예?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한 모든 일은 전부 아버지에게서 보고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중에서 그걸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게 옳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옳은 걸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하고 그걸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서로 사랑으로 기꺼이 노예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21절부터 오늘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자, 민망하다. 속이 트러블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속이 지금 예수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괴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예? 힘드시다 이 말입니다.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이걸 강조함 그냥 가련다가 날 필리라가 아니라 너희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살고 동거동락하고 가장 최측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아주 이게 요한의 강조점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 다 살펴봤죠. 계속 너희 중 하나, 너희 중 하나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에 요한 1서 가서도 이제 이 표현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죠. 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하루 종일 3년 이상을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사람이 배신을 때려. 당연히 민망하시지. 그죠? 답답하지.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구할 수는 없었을까? 구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 배신 때리는데 이걸 못하게 하실 수 없었을까? 아,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려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죄가 없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네. 가룟 유다가 죄가 없어지지.
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 안 때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니까 가룟 유다는 꼭 배신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되나요? 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야 그럼?
어차피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지만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세전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그죠? 꼭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죠?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물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려고. 그렇지만, 십자가라는 건 그 당시에 뭐였어요? 사형? 틀이었어요. 흉악범을 죽이는? 예,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형일 수도 있고 총 쏴 죽이는 걸 수도 있고 그걸 사형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으로 뭐든지 쓸 수 있어요. 무궁무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때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꼭 이루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걸 창세전부터 가룟 유다를 지목하셔서 저놈이 배신 때리게 하자 응? 딱 정해놓고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배신 때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조정을 받아서 배신 안 때리려고 해도 자꾸 때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배신 때렸다 이렇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이상한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배신을 때리는 가룟 유다를 뭐예요? 사용하신 것이지. 아시겠어요? 강팍한 바로를 사용하신 것이지. 요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처음부터 멀쩡하게 괜찮은 바로한테 가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줄 알고 자꾸 주권 주권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예?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구할 수 없었을까? 방법론을 많이 쓰실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고 했잖아.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이 엄청... 어떤 면에서 워닝을 하긴 하신 거야?
당연히 워닝을 했죠. 경고를 계속했죠. 경고를 끊임없이 하셨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신 것 자체가
그렇지.
어느 정도 원인을 그렇지. 하신 그런 거
그렇지 바로 가룟 유다야 이놈이 팔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 너희 중 하나 암시만 하셨죠. 그죠? 계속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봐야 돼.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작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지난 시간,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마귀는 우리를 막 조작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거기에서 멈추신다. 이걸 아셔야 돼. 자, 안타까워요. 그래서 민망하다 그랬어. 너희 중 하나가 참. 이 가룟 유다는 해 그래도 오래 버틴 거예요. 이만하면.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제자였다가도 도망가고 또 떠나고 왕창 올려왔다 또 도망가고 떠나고 3년 반 내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도 남아있고 그런데도 남아있고 그런데도 남아있고 굉장히 끈질기게 남아있던 사람인데 막판에 가서 야 참 가슴이 아픈 사람.
네, 그 유다한테 직접적으로 유다를 딱 지명하셔가지고 네가 그럴 거야 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예, 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너희 중에 한 명이 할 거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기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신 이유는?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는 게 충분하지 않나?
근데 또 직접 예수님이 유다야 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계속 나랑 같이 빵을 먹으면서 식으면서
아 이거는 그날 얘기지만 이전에 3년 반이에요. 제가 맞지. 매일 365일 24시간을 가룟 유다는 늘 같이 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사시는 걸 보여주셨고 말씀은 톤으로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하늘에서 온 얘기 왜 왔느냐의 얘기 끊임없이 말씀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건 예수님이 하신 톤의 말씀 중에 지극히 일부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 중에 지극히 1번.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이서 하신 일이 예? 그걸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아주 막 과장법을 표현해가면서 그 정도로 많다. 예? 그렇지만 내가 요것만 기록한다. 예? 이렇게만 썼거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내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보고 체험한 사람이다.
충분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건 알겠는데. 예.
아니 그리고 양심의 가촉도 느꼈던 것 같은 건 여기 음식을 찍으면서 내가 이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 그러면서 남아서 행해라. 그리고 유다한테 여기 줬잖아 26절. 그러면 자기가 그런 마음이 쿵탁쿵탁 했을 것 같은데 벼랑간 한 것보다. 그러면은 양심상 있긴 있었지만
아주 그러면은 그때 뒤에 나오는 건데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내가 한 조각을 빵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는 가룟 유다한테 찍어다가 줬어요.
그 얘기를 유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어 여기 있잖아 여기 다 거기서 만찬 석성에서 지금 봐요 거기 이제 응?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가 물었죠? 23절에 아니 제자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한테 이렇게 된 시츄에이션이에요. 삥 둘러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요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가슴에 기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다가 저런 식으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최고야 많죠. 맞은편에 있었어 베드로는 예수님 맞은편. 그러니까 머리짓을 요한한테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 이렇게 한거죠. 응? 머리짓을 하면서 그놈이 누군지 네가 물어봐 이렇게 한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뭐래요? 가슴에 그대로 품에 의지한 채 주여 누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유다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어쨌든 지금 정황상 예수님이 이거 찍어서 하고 이거 지금 유다도 다 듣고 있고 유다가 아 이거 나구나라고 충분히 알만한 어떤 설정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유다를 따로 불러다가 네가 이제 앞으로 이럴 건데 이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그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맞아요.
뭐 무슨 말 하려고
나는 알아요. 나는 연주자매 얘기에 나는 지금 나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었어 사실은.
아 그래요?
100% 그것이 맞다라고는 여기에서 유추하긴 힘들지만 정황상 아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1대1로 해놓고
바꾸려고
하고 훈계하고 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 안 하셨나?
그 방법을 쓴 적이 별로 없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개인을 앉혀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미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할 수가 있거든.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요.
네.
유다가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그렇죠. 예.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고 봐야죠.
있었는데. 예. 사탄이 또 들어갔다고 하는 일은 뭐가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마음을 확 먹어버렸나?
예. 이 순간부터는 이 순간 제가 왜 지난 주일날 얘기했나요? 기회를 잃으면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지난주일날 했죠. 지난주에 내가 했죠.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하셨어요. 에? 이 세상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가만히 이제 신구약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성령의 회방죄라는 건 다름이 아닌 그 이 죄를 지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왜 임종 많이 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도 뭐 장례식 엄청 했는데 옛날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장례식 전에는 임종을 많이 보게 되는 불신자 장례식도 해주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장례식도 해주고 뭐 저건 해달라는 대로 많이 해줬는데 근데 사람들은 죽기 일보 직전의 고통 속에서는 꼭 예수를 영접할 줄 알죠. 실제로 안 그래요. 통계적으로도 안 그렇고 저의 체험도 안 그래요. 행복하게 아버님 어머님 제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님을 위해서 학부형들 예를 들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떠나셔도 꼭 예수님하고 사셔야 돼요. 천국에서 전혀 반응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회를 잃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하도 강박하게 그동안 알면서도 강박하고 알면서도 그게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거든. 예수님이. 예?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강박하게 본 거거든.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 예수가 오면서 자기들의 인기를 다 예수가 뺏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질투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는 몰랐어도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된다. 사마리아 여인도 알 수 있는 선지자였는데 알았지. 바리새인처럼 성경 많이 알고 알았지. 알았는데도 계속 뭐.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인 줄 알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약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나. 선지자인 줄 알고 죽였어. 왕이 죽이고 백성이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지독한 거야.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도 반기를 들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뭐해라 하면서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 좀 가련여다가 참 안타까운 참 불쌍한 남들보다 더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끔 예수님 만났지 그 당시에도 그렇지? 우병이 기적 행하실 때 잠깐 뭐 그거 하나 먹은 게 전부지. 가룟유단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천 개의 기적을 받고, 그죠? 예. 말씀도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듣고. 예. 근데 기회를 놓치고, 놓치고, 놓치고. 예. 그래서 성경에 제자 중 하나라는 말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90년경에도 교인 중 하나, 이런 표현이에요. 예. 안타까운 장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아가니 밤이라라. 밤이겠죠, 진짜. 그렇지만 요한은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유다의 마음은 흑암이었더라. 이걸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밤같이 캄캄한 유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이 사람도 제자 중 하나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조적이에요? 가룟유다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걸 아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인지 아닌지 100% 우리는 모르지만, 요한이라는 것은 2세기 말에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것뿐 100% 요한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밥 먹으면서,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고 먹긴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먹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옆으로 기대고 다들 이런 자세로 먹어요, 유대인들은.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 개고, 그게 유대인의 포즈예요. 근데 아예 요한은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아예 안겨 있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자기가 그만큼 예수님의 아주 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자, 이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오죠.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왔죠. 자, 19장에 가보세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이유. 19장에 26절. 19장 26절. 거기에도 예수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누구? 응?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어요. 십자가에 있을 때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 중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시키들 다 도망갈 때 난 있었다 그거야. 이 저자가 그걸 강조하는 거. 왜 이걸 강조하는 알아야 돼 우리가. 예? 자, 다 도망갔어. 이때는 열제자는 이제 가룟유다 말고 열제자는 다 도망간 상태예요. 베드로까지도. 예? 베드로는 이미 세 번 부인했고. 예.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도 잡혀갈 위기 속에서도 남아서 예수님을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존재가 누구냐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20장 2절에 보세요. 부활하신 직후에 이제 부활하실 때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또 나오죠? 네?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마지막으로 21장 2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계속 나오죠? 자,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시죠, 이제? 전에 다 공부했죠?
예.
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던
이렇게 가장 최측근이었던 자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 들을 거예요? 그 말이죠. 요한복음의 권위를 예? 선포하려고 그런 표현을 쓴 거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가장 권위 있다. 왜? 내가 제일 옆에서 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해. 예? 그걸 강조한 표현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가까웠어요? 예수님 아예 밥 먹을 때 예수님 어떻게? 가슴에 안겨 있었어. 거기 보세요. 품에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25절에 네, 가슴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옆으로 기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안겨 있었어. 어른이. 네. 그치. 자, 그러면 왜 이걸 강조했냐면, 1장 18절에, 이거 관계성을 강조한 말이잖아요. 가슴에 안겼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누가 가슴에 안겨요? 엄마의 가슴에 누가 안겨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예? 자식이 안겨 있잖아요. 예? 1장 18절에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8절 표현. 1장 18절에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어요. 품속을 강조하는 것은 꼭 가슴을 강조했다면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하나였던 분이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은 요한이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가 투영시켜서 표현한 말이에요. 예? 자기가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성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아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도 그러셨겠지. 예? 아버지 품속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유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얘기가 바로 요한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지만 90년경에도 그대로 재현됐다는 거죠. 그죠? 오랫동안 같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 왕창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네? AD 90년경에 누구 때문에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앞에서 계속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그 사람들한테 홀딱 빠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대거 교회에서 빠져나갔어요. 남은 사람한테 쓴 편지가 요한일서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죠. 그래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랬더랬죠? 이게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현실이에요. 90년경의 현실.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2장 19절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 가짜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것뿐이다.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망했다 이러고 있을 때 그거 아니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너희는 왜 여기 붙어있는 줄 아냐? 영생 때문에 붙어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부분 5장 12절에 자, 오케이. 이제 31절로 가겠습니다. 자, 유다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28절에 예수님이 뭐 조각을 갖다 찍고 뭐 하고 해도 28절에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였다. 왜 이렇게들 몰랐을까? 제자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 예수님은 민망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민망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래도 사랑하셨던 제자였는데 배신을 때리고 나가려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민망하고 괴롭고 안타까우시고 이러는데 제자들은 뭐 도무지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 그랬을까? 이들의 관심은? 초미의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
이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등극하시는
거예요. 지금 등극. 왕으로 등극하는 이 일보 직전에 다른 생각이 났을까? 한자리 할 생각만 나야지. 그치? 초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등극의 관심이에요.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는요, 오늘 우리도 나의 필요에만 집중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힘드시고, 괴로우시고, 관심 없어요. 왜? 내 필요가 우선이니까. 그게 제자들이에요, 이 상태. 이들이 회복됐기에 말인지, 회복 안 됐으면 이들도 아주 심각했을 거예요. 자,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유다가 가갖고 배신 때리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끌고 가면 이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수순만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아간 것은 신호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제 한 5분 전이에요. 5분 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아, 이제 다 됐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었어. 이게 영광이다. 이게 왜 영광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거든요. 다 이루셔야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12장에 지난번에 우리 5월 달에 공부를 했죠. 1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2장 23절. 12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영광이다. 이게 영광이다. 이게 왜 영광이냐면 자 밀의 영광이 뭐예요? 밀. 지금 밀로 얘기해요. 밀. 한 알의 밀의 영광이 한 알의 밀이 가만히 있는 게 영광이냐? 아니면 자기는 땅 속에 들어가서 형체가 으스러지고 없어져서 거기에서 뭐가 생명이 나와서 싹이 올라와서 에? 줄기가 나오고 촥 퍼져서 밀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리는 게 영광이냐? 밀 하나 가만히 있는 게 영광이냐? 에? 밀에서 생명이 확장되는 게 영광이냐? 뭐가 영광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될 수가 있다. 왜? 내가 죽으면은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밀처럼 자기는 으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대신 뭐예요?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왜?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누시던 생명과 사랑의 관계성이 확장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죠? 그게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이제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이미 얻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다 벌어졌다. 자, 33절. 이제 거의 다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만. 이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와서 잡아갑니다. 자,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7장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나의 가는 길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못 온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 못 온다. 예? 그럼 언제 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은 나의 가는 곳에 너희들 못 와. 그랬어. 그럼 언제 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14장이에요. 조금 이따 살펴봐. 거기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지금은 나 있는 곳에 못 오고, 내가 가는 곳에 못 오고, 뭐를 통과해야 되겠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거기로 간다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못 가.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거다. 34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 거기에 필요한 계명은 이거다. 예?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New Commandment. 옛 계명 말고, 십계명 뭐 이런 거 말고. 십계명이 옳은 얘기지만, 그 정신은 옳지만,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옛계명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세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은 한 개입니다. 한 개. 이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을. 사랑의 방식은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하는 것. 명령은 사랑하라고. 방식은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에요. 결과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되신다.
네, 교회 밖에 사람이, 제자 밖에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저기 진짜가 있네. 예수가 저기 있네. 네.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여기 왜 소자들아 그런 표현을 썼느냐면,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교회는 항상 보잘것없다. 세상에서 소자인 거예요. 소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끼가 번쩍하고 뭐 빛이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세상에서, 세상의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보잘것없는 존재. 소자예요. 리틀 칠드런.
소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그 뜻입니다. 네,
별 33절에 소자예요. 손자가 아니라 소자.
예,
그냥 작은 자들. 한자로 소자예요. 작을 소자잖아. 거긴 작은 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자, 교회는 언제나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 보시면 아시지만, 그 다시 그려보는 교회 그 읽으셨죠? 또 옛날에 읽어서 읽었다고 말하기도 힘들죠. 그 다시 그려보는 교회에 보면 앞에 그 저 추천의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헬 밀러라고. 그 사람도 이 유기적 교회 상당한 리더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사람이 그 추천의 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같은 교회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손잡고 저녁 때 산보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보를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산보 가면 옆에도 보고 메뚜기도 보고 개미도 볼 수 있고 풀도 보고 꽃도 보고 나뭇잎도 하나 따보고 전체 산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산보 가고 있는 사람 앞에 KTX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KTX가 가가요. 시속 막 200 몇십 킬로로 샥 가.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산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 그 사람들이 슉! 그러면 누군지도 몰라요. 슉! 가니까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KTX에서 볼 때 산보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KTX 안에서는 뭐 이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아, 꽃이 있네 하다면 쭉 가버리고, 그렇죠? 어, 이게 서슴이 하면 쭉 가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추천에 글에 보면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자로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 KTX가 제도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아무튼, 어떤 이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되게 보잘 것 없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항상 어떤 시대에 투영해서 봐야 된다고? 어디에? 요한복음의 독자는 예수님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90년경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계속 봐야 돼요. 어때요? 핍박받고, 예? 지금 쫓기고, 감옥 가고, 그렇죠? 교회 문 닫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때.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받았을 때, 소자들아. 어떻겠어? 오늘 우리가 소자들아 하면은, 작은 자, 소자, 뭔가? 예? 단어 해석하고 앉아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소자들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까?
자기들이야.
아, 그렇지.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지, 이 세상에 보기에. 그렇지? 하찮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뭘 이루시고, 예? 그런 얘기잖아, 지금. 예? 용기를 북돋워주는 표현입니다. 자, 소자들. 자, 세계명을 준다.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요즘에 우리죠, 그죠? 교회죠.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하면 교회 바깥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제자인 줄을 아니까 사랑이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먼저. 교회는 싸움박질하면서 구제, 선교 그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말빨이 안 써. 자, 근데 여기서 너희는 지금 누군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너희 지금 몇 명? 11명이죠? 얘네들 누군 줄 아세요 지금? 얘네들 누군 줄 아세요? 11명 사이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그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어떤 시키가 영의정이 되고 어떤 시키가 이조 판서가 되고 이거 지금 탁 서로 지금 이거 하고 앉았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주일 전에. 모두가 에이바다야 합격이다. 서로 사랑하라가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모두가 100점 맞아야만 하버드 대학에 네? 입학시켜줍니다. 너희 우리한테 그랬어. 우리한테 너희가 모두가 A를 맞으면 100점 맞으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켜준다. 지금 보삼 수험생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수험생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방금 전까지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1등한 놈만 간다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1등 하려고 안 보여주고, 응? 그죠? 안 도와주고, 응. 쟤보다 더 공부 잘해야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 입시 요강이 바뀌었어. 새 입시 요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너희가 다 A를 받으면은 합격시켜준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도와주죠.
꼴비기 싫은 애도 도와줄까?
도와줘야죠.
얄미워도 도와줄까?
그래도 틀리는 애는 얄미워하면서 차라리 내 거를 베껴라.
맞아.
자, 이런 거예요. 사회계명은 그런 거예요. 예? 질 좋은 사람 옆에 갖다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거 아니옵시다. 예? 지금 있는, 현재 있는,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아, 우리 교회 너무 수준이 낮은데 좀 질 좀 좋고 괜찮은, 예?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들 좀 우리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안 되고.
이 교회 안에 제가 이제 권리부 출신이잖아요. 어딘가 이제 걸려 있거나 사랑이 없다. 이 문제 있는 거다. 일단 회개해야 돼.
그렇지. 예.
무조건
일, 무조건 회개해. 무조건 회개해.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니야. 일단 이게 이제 회개해야 될 문제지. 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붙어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이거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있었어요. 90년경의 교회가. 예. 이 교회들이. 그래서 쓴 게 요한일서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이렇게 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왜? 여기가 그리스도인데. 그 말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요한일서예요. 지금 뭐 복음성가도 많이 나왔잖아요.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뭐 서로 사랑하자 뭐 별 노래가 다 있어. 예.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거 복음성가 엄청 많아요. 사랑에 대한. 나 요한 1서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사랑해야 돼. 자꾸 딴 사람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눈앞에 갔다. 여기 우리 메릴랜드 안에서 버지니아에서 우리 세정형제님 울산에서 거기서 눈앞에 있는 아 지금 한 달 동안 여기서 지금은 여기서 나를 미워하지 말고 자 수준이 뭐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치로 보고 사랑하신 것 같아.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가치로 보고 사랑하신 거라 그랬지. 그죠? 그리고 그 수준을 하려면 우리도 내가 지수를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로 보고 사랑해야 돼. 이론 아니에요, 이거.
그래야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게 바로 예수다. 그런다고. 그게 실제로 1세기에 벌어졌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최초로 무슨 말이 그 놀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어우, 저거 예수. 어우, 예수에 미친 것들이 말이에요. 오죽 예수로 살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 저거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중독된 놈들 이 뜻이에요. 우리도 그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
자 수준 높은 지체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지체를 그리스도로 보고 사랑하자. 예? 자,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응? 어디 가시나요? 경상도 가시나다. 뭐 그랬던 말이 있죠. 아재 개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또 말씀하셨어요. 네?
33절. 지금은 안 돼. 왜? 뭐니까? 십자가? 전이니까 안 돼.
지금은 안 된다. 그런데 언제는, 언제는 온다?
후에는 된다. 이제 십자가 이후 부활 승천, 예? 성령이 오시고 이러면 된다. 이거. 그게 14장에 이제 바로 요 말을 받아서 14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안 되냐?
아, 예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냐? 꼭 이래 얘는. 응? 안 되면 안 되는 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36절 시몬 베드로는
어디로에만 관심이 있어. 어디로에.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야 거기서 등극을 하시니까. 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동선이야. 예수님의 동선이 제일 중요해. 이 시점에서.
근데 예수님은 뚱딴지 같이 뭐라 그래?
아, 나이 가는 곳에 너는 못아. 아, 이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3년 반을 오늘까지 참아서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가 뭔데? 문제잖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일 수도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관심사가 따라오는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안 됩니까? 하고 거기 나온 조폭 같은 소리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네.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요 센텐스만 보세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오늘도요 이런 얘기 많이. 나도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기도할 때 목숨을 버리겠네. 근데 그거 가짜야 대부분. 그 조폭이나 하는 소리예요. 충성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구약시대 때는 맹세와 서원이 도배가 이루어졌어요. 그거 아시죠? 율법에도 서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예? 날 때부터도 서원하고 뭐 나중에도 서원하고 끊임없이 서원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자, 이제 때가 왔어요. 그런 거 안 통한다, 이제. 옛날에는 좀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새 세상에서는 맹세, 서원, 어쩌고, 서약,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사실 결혼 서약이라는 것도 어쩌면 또 웃기는 거예요. 그 이혼한 사람들 다 서약하고 이혼한 거거든. 그러니까 서약, 맹세, 뭐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를 보세요. 금방 뭐예요? 예수님이 금방 하셨어요.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 금방 이럴 걸. 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슨 충성맹세하듯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의리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은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겠다니까 진심은 있지. 근데 능력이 있어? 없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건 능력이어야지, 예? 진리여야지, 예? 진심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진짜 돌림이지만, 예? 예, 진심 갖고는 안 돼. 마음은 좋은 건데 안 돼요. 진리여야지. 오라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서약, 맹세, 서원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얼마든지 야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야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자리 얻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원 이제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이유가 이런 서원이 그러니까 주로 자기 필요에서 나온 것들
많은 경우 다짜든 필요. 그 다음에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중이고
되지도 않죠. 능력이 없잖아. 우리 성원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 그러니까 충성맹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예스 아니면 노 하라 그랬어요. 예? 맹세하지 말고 예스는 예스 노는 노야 그냥.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 번 부인하고 말죠, 베드로가. 자, 그 드디어 이제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후에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리라 그랬죠, 방금 전에.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후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안 돼, 얘네들이. 네? 지금은 안 되는데, 후에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후가 이게 전부예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14장부터 살펴볼게. 17장까지 계속됩니다. 14장부터 17장에 있는 얘기가 요 후에 벌어질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통달해버리면, 복음이 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라고 봅니다. 14장 들어갑니다. 자,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한 곳, 가는 곳이 어디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당연히 근심하겠지만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게 벌어질 거니까. 후에 요게 벌어질 거예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너희가 거할 곳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지금 당장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해버리면 하나님이 뭘 할 줄 아느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많게 하시겠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됐죠? 아까 내가 가는 곳, 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십자가 후죠, 물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중에는 열 번도 더 들은 사람도 있죠, 이 말씀. 그죠?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 열 번도 더 들었죠. 현주자면 한 50번 들었죠. 우리 와이프는 한 100번쯤 들었을 거고, 성희자매님도 한 30번은 들었을 거고. 자, 이제 알죠? 통달했죠? 뭔 말인지? 자, 14장 전체가 하나라고 그랬죠? 한 가지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14장 전체가 다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사람들이? 14장 1절부터 3절을 툭 떼어서 본문 말씀으로 다루고, 예? 그 다음에 14장 6절을 또 따로 뚝 떼서 본문 말씀으로 다뤄요. 예? 거기는 예수님이 only way라는 걸 강조할 때 14장 6절을 또 뚝 떼요. 예? 단 하나의 길. 예수님 아니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요거 강조할 때 14장 6절을 주로 사용해요. 그죠? 14장 1절부터 3절은 장례식 전용으로 본문 말씀으로 사용을 하고. 그죠? 예? 그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니까 거기에, 예? 맨션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예. 거할 곳이 있다. 예. 거기에 사용하고. 14장 6절은 또 따로 사용하고. 이런 식이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13절, 14절을 또 따로 사요. 뭐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 기도 또 따로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할 때는 13절, 14절을 또 사요. 그 다음에 또 성령론을 강조할 때는 또 어디를 사용해? 응? 25절 이하를 또 탁 성령론. 이런 식이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14장 1절부터 끝까지 전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즉 계속 연결되잖아요. 쭉 연결되잖아요. 연결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 쓴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강조했다, 또 재림도 강조해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재림도 강조했다가, 예? 단 하나의 길 예수의 뭐 이것도 강조했다가, 예? 또 기도도 강조했다가, 예? 보혜사 성령, 성령론 강조했다가, 지금 뭐 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닌 딴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주 예. 그렇죠. 아주 무한하게 설교 여기 한 몇십 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역사서에 대장금 한 마디 나온 거 가지고
맞아.
몇십 부작
그렇지.
스토리가
이야, 그게 50몇 부작이 아니야. 50몇 부작. 그것도 그렇지만 상도라는 거 알아요? 상도?
들어봤어요.
상도라는 거 있죠.
네,
임상옥의 스토리인데, 그 조선시대 현종 때의 현종 때인가 누구 때의 거상 임상옥이라는 대장금은 몇 줄 나온대요. 그래도 임상옥은 한 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최인호가 50부작으로 만들어 대하소설을 만드는 거야. 한 줄 임상옥이라는 거상이 있었다. 끝. 거기에서 대하소설이 막 나.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식으로 풀어. 아주 좋은 지적이야 그거. 아, 나 그 생각 못했는데 딱 그거네 그냥. 응? 야, 딱 그거네. 자, 이제 제대로 봅시다. 우리 다 아니니까. 오늘 버퍼링이 넘나 심해요. 현아 얘기네. 현아 자매가 심하다네. 그래서 계속 보면 퇴장했다 입장했다, 퇴장했다 입장했다 그런 거 보면 버퍼링이 심하다는 얘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그러는 거야?
모르죠 이게 어디서 그러는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말해주세요. 자, 오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라 했죠? 거할 곳이라 했죠. 자, 요 거할 곳이 23절에 거처라 그랬죠. 네? 자, 우리말 성경이 웃기는 게 앞은 순수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뒤는 한자말로 번역을 했어. 같은 단어인데 모네. 자,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오는 단어라 했지. 어디에? 14장 2절에 한 번, 14장 23절에 한 번. 그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이 단어는 딱 두 번 나오고 끝이에요. 자, 그러면 벌써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야, 14장 2절부터 14장 23절이 한 얘기로구나. 그것쯤은 단어 공부만 해도 답이 나오겠네. 그죠? 신약성경 전체에 딱 두 마디 나오는 게 두 번 나오는 것이 하나는 14장 2절에 나오고 하나는 14장 23절에 나와. 그러면 뭐예요? 어, 14장 얘기는 다 하나의 얘기구나. 띠임이 하나구나. 주제가 거할 곳 얘기로구나. 그죠? 거할 곳 얘기로구나. 모네 얘기로구나. 자, 요거는 명사로 딱 두 번 나와요. 이렇게 동사는 무지 많이 나와요. 신약성경 몇백 번 나와요. 네? 예, 그거는 처소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처소. 그러니까 그게 그 개역 개정이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성경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판이죠. 그 말 쉽게 한다고 또 바꿔 놨어요. 예, 그래서 더 헷갈리게 해 놨어.
거처는 처소는
의미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예. 단어가 달라요. 그리스 말 단어가 달라요. 자, 모네가 많도다. 이것의 동사형은 성경에 엄청 나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엄청 등장해요. 거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는 요한복음 앞으로 15장 가면 절절절절절절만 다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있죠? 거한다는 말이 이제 도배를 해요.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함께 산다 그 뜻이거든요. 거한다가. 자, 그러면 거처니까 함께 사는 집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모네가 많도다.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재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시 온다면 무조건 재림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열한제자한테 하는 얘기죠? 열한제자한테 다시 언제 오셨죠? 사흘 후에 오셨어요, 사흘 후에. 예? 부활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죠? 재림이 아니에요, 여기는. 재림을 우리가 믿긴 하지만 여기선 요한복음은 재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체. 요한복음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내게, 자, 보세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자, 나왔죠? 나 있는 곳. 아까 예? 후에는 너희가 올 수 있다. 그곳이 나 있는 곳이라 그랬죠. 너희도 거기 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니까 3절까지만 뚝 띄어서 장례식 본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만 보면 장소죠, 그죠? 그러나 4절을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아들여. 여기까지도 장소처럼 느껴져요. 길이니까.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해야 하겠어? 아니, 고속도로 뭐, 응?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래든지, 응?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길을 가르쳐줘야 장소로만 계속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소죠, 거기. 그 장소 어떻게 갑니까? 예? 내비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죠. 자, 6절입니다. 그 얘기 끝에.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계속 연결이에요. 자, 이 얘기 끝에 예수님이 장소가 아니야, 이놈들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뭐예요? 누구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뭐예요? 나야, 나. 내가 길이고, 지금 어디로 그랬는데, 어디로 아니야? 나하고, 종착역은 어디요? 아버지예요. 그죠? 인격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장소가 아니에요.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의 만남. 지금 예수님이, 예? 나 있는 곳은 어디냐?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그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로? 아버지께로. 장소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라는 인격체로 가려면은 나라는 길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의 만남이다. 전부 인격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 있는 곳 차원의 문제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뭐죠?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금방 알아야 돼요. 근데 따로 떼서 설명하면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고 이렇게 된다.
네?
그 전부터 생겼겠죠. 그 한참 전부터 생겼을 거예요. 설교가 생길 때부터 생겼을 거예요. 설교는 3세기, 4세기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설교.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주제를 정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굉장히 위험해요. 주제 정해서 설교하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그 주제에 맞게 하려고 오만 가지 재주를 벌이게 될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통으로 이해해야 돼요. 먼저 항상 숲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네? 숲으로 먼저.
제 문제가 엉뚱하니까 끊는 게 문제예요.
네, 엉뚱한 데서 끊는 게 일단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뭘 얘기하세요? 인격이에요. 인격 얘기할 때 I am이 또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여섯 번째 I am이에요. 네? 자, 제일 첫 번째 뭐라 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가 두 번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게 일곱 번째. 자, 이렇게 일곱 개 완전수로 I am, I am, I am 다 뭐라 그랬죠? 내가 뭐다? 필수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나 없으면 끝장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절대로 올 수가 없다. 누구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만날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요. 패키지 딜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사람들은 누굴 또 본 거예요? 아버지도 본 거야. 한때 항상 함께 있죠. 그랬더니 8절에 빌립이 못 알아들어요. 자, 가로대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그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내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입니다. 이제 자 이제 중요한 것으로 점점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항상 창세전에 누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요거는 이게 성립이 안 돼. 그렇죠? 요거는 안 돼. 완전히 뭐해? 원 하나 그려놓고 둘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요게 성립을 해. 그죠? 원을 겹쳐놓으면은 안 돼. 안이 안 돼. 그죠? 이쪽도 아니 되고 이쪽도 아니 되려면 뭐해? 원 하나 딱 그려놓고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둘입니다. 이래야 돼. 그래야만 안이 성립이 돼. 그죠? 완전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차원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게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다음에 계속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냐면 17절에 진리의 영이 오는 날에 보혜사 16절에 보혜사가 오는 날에 내가 가야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그죠? 그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원래부터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잘 보세요. 아까까지는 아버지와 아들만 안에. 근데 보혜사가 오는 날에는 너희도 안에가 된단 말이야. 셋이서 안에를 한다. 원 하나 그려놓고 며칠이라고 해야 돼요? 셋이라고 해야 돼. 요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게 나 있는 곳이에요. 네? 이게 문에서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네. 창세 전에는 뭐밖에 안 벌어졌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연장됐어요, 이제. 누가? 너희까지 연장됐어요.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또 원 하나 그려놓고. 요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가셔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누가 오니까? 보혜사가 오니까. 예수님의 이 몸, 육체 가지고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 육체가 2000년 동안 지금 돌아다녀도 그 일은 안 벌어진다. 여기 예수님이 와 계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도 뭐는 안 벌어져. 안에는 못 벌어져.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뭐 이사야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예요. 이걸 이해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여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 하나님은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기 있어. 계속 섬기고 여기 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겠다는 일은 뭐예요? 여기 있는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안에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거기 붙어서 이제 셋이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과. 예?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통틀어서 요한이 최고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예비한 사람이니까, 예?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랬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 그랬어. 요한복음.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은 어디까지나, 요한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 있었으니까. 그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보다는 큰 자인 줄 몰라도, 우리보다는 작은 자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보다 잘났다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오셔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돼버렸으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아따 덥네나 흥분해서.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 나는 감동이 있거든요 지금. 와, 이거를 이거에 우리를 끼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모내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예? 나 있는 곳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장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쭉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혜사가 내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고, 보혜사가 와야 되고.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10절 다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건 절대적 진리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 닦는 거 뭐 한 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야. 예?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라도 나를 좀 믿어다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을 말해요. 예?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안 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 돼요. 역사상.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버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교회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이게. 예? 이게 뭐예요? 더 큰 일. 예수님도 못하던 일이에요. 이걸 아세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도저히 할 수 없던 일, 그 말이에요. 더 큰 일이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일이라니까 소위 오순절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기 주는 이런 큰 일보다 이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이 벌어진대. 예수님보다 병 더 많이 고치고. 근데 실제로 그래?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으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도 살려내야 될 거야. 응? 더 큰 일이니까. 세종대왕도 좀 살려내고. 응?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땐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때. 뭘 못하시?
하나님이 확장되는.
그렇지. 크, 우리가 이겸이가 아, 이게 답이 딱 나오는,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일단 이게 답을 알아야 되거든. 뭐 답을 알아야 뭐 경험도 하고 그러는 거지. 답도 모르고서 뭐, 응? 그게 뭔가, 더 큰 일이 뭔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확장되는 일은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셔선 안 돼요. 응? 그래서 그 육체는 꼭 어떻게 돼야 돼?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응? 내가 아버지께로 뭐해?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한다. 여기 무엇이든지는 그러니까 뭐겠어? 더 큰 일이겠지. 거기다 아무거나 다 집으로 하바드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짓 하면 안 돼. 벤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을 주시옵소서. 이따위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인게? 더 큰 일 얘기하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더 큰 일을 구하라는 얘기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죠?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내 이름으로 무슨 뜻이라 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그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도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말하고 기도의 수준도 뭐예요? 예수님 수준의 기도를 말하고. 하나님한테 신청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구하는 거,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확장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14절에 그걸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15절에 내 계명을 지키려는 거. 그게 뭐, 계명이 뭐였죠? 아까 새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확장된 형태의 예? 몸을 이루라 이 뜻입니다. 예. 그걸 누가 한다? 16절 예수님이 구해서 누가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예? 예. 옆에 같이 있으면서 변호하는 존재, 그것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원래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같이 있었죠. 제자들하고. 그렇죠? 제자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고 예수님 수준의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는 오셔서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너희와. 예수님은 잠깐만 있다 갔지만 보혜사는 와서 영원토록 오는데,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군 줄 아느냐?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누구랑 똑같은 일 하러 온다. 14장 6절에 이미 진리가 누군지는 밝혔잖아. 누구죠?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동떨어진 존재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인 존재가 온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하나거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옛날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가지고는 확장이 안 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확장을 시키신다. 어떻게 확장을 시킨다? 나 있는 곳을 여기다가 만든다. 어떻게? 또 다른 형태의 몸을 갖게 된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뭐예요? 속에 이제. 예? 됐죠? 17절.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계셨는 걸로 끝났죠. 그죠? 예수님이 속에 계셨어요? 아니죠. 근데 이분은 오셔서 속에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오리라는 부활, 지금 오리라는 성령으로 마지막으로 오는 걸 말해요. 재림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재림 아니에요. 방금 전에 17절에 보혜사가 와서 속에 계신다고 하고 오리라 했는데 18절이 어떻게 재림이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이 얼마나 잘못 해석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하나 잘못 풀어놓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만 제대로 보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집니다. 저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장사전의 목적을 깨닫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하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할 때 요한복음 14장이 와, 14장부터 17장이 그냥 뻥 뚫려.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까지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대로. 네? 미치는 줄 알았어. 그때 생각이 나. 이거 미치는 얘기예요. 이거.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된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죠? 개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삼손에게 예? 충만케 하시고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이 또 온다고 그래? 이번에 오시는 성령은 그런 거 하러 오는 성령이 아니고 뭐 하러 온다? 교회를, 나 있는 곳을 이 땅에다가 세우러 오신다. 모네. 그래서 23절에 그 모네가 이제 누가 온다고 돼 있어요. 거꾸로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예? 14장 1절부터 3절만 뚝 떼다가 장례식 때 설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얘기가 돼버려요. 저기로 가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할 곳은 저기 있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네로 가는 얘기처럼 풀려요. 근데 23절을 보니까 거꾸로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 저! 여기서 저를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요. 항상 여기서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응? 여기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꾸로 누구한테? 우리한테 와서 여기다가 모네를 만든다. 네? 거처를 만든다. 거할 곳. 이게 2절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한 맥을 이루는 겁니다. 요거 해보고 싶다. 여기에 우리를 끼워주셨다 이 말이야. 평생 이거 하다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고 살맛나고 예? 존재 이해 목적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야 이거 이게 흥분이 안 되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너무너무 흥분을 합니다. 왜? 이게 전부니.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18절, 19절, 20절 계속 17절부터 계속 볼 텐데 아, 오늘은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걸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얼마나 이게 멋있는 얘기예요, 그죠?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날에는, 보혜사가 오는 날에는요, 예? 보혜사가 이 땅에 오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 바로 요 말씀으로 아버지와 단둘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17장에 가보면 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요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17장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14장을 이해해야 돼요. 17장은 전부 요 14장 20절 말씀. 요걸 가지고 한 주제로 아버지와 단둘만의 대화를 나누신 장면입니다. 요게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표현이 네 번 반복됩니다. 17장에 거의 똑같은 표현. 우리는 여기에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할 만한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 목적이 아닌 다른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